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어요. 이제 시편은 원체 기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시편으로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제목으로 따온 건데요. 그 의미는 찬양 또는 찬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제목은 악기의 반주가 뒤달랐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데요. 영어 제목은 헬라어의 파슬리모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배의 책 또한 성전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작가들이 한 편 이상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시인은 뭐니뭐니 해도 다윗이겠죠. 73편의 시를 남겼으니까요.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다윗의 저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95편도 히브리서 4장 7절에 의하면 다윗의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몇몇 저작 이상의 시편을 지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체험도 풍부했고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의 노래들을 분명히 남겼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 성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편들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 밖의 시편 기자들은 아래와 같이 모세가 한 개고요. 그러니까 90편이죠. 솔로몬이 두 개, 고라의 아들들이 11개, 아삽이 12개, 헤만이 한 개. 헤만은 88편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단이 한 개인데요. 89편이고요. 시스기야가 10개, 그리고 저자 미상이 39개. 아마 이 39개 중에는 다윗이 지은 것도 일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체의 시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왕과 그 왕국이 시편의 노래들의 주제가 되니까요. 시편의 핵심적인 말은 할렐루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이죠. 이 표현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고백이 담겨있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시편 50편과 150편이 가장 핵심적인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삽의 시 제50편은 아마도 다른 시편보다도 많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시편 150편도 마찬가지지고요. 이 시편 150편은 아마도 메시아에 보면 아주 클라이막스인 합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라는 합창이 있는데 이 할렐루야 합창이 15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6절 가운데 13번이나 150편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겠죠? 그것은 전체 시편의 결론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시편과 조화를 이루는데 합창, 여러분 합창은 조화의 노래 아니겠어요? 그렇듯 할렐루야는 시편을 조합해주고 나름대로 잘 연결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깊은 헌신, 뜨거운 감정, 그리고 침울한 마음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래하는 건반들이 여기저기서 두들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놀라운 책을 읽을 때마다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 중에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으로 말씀 자체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축복이 되었어요. 아파서 병원에 또 집에 누워있을 때 또는 어떤 문제들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압박할 때 시편을 노래하며 시편을 암송하며 시편을 볼 때 큰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항상 저의 마음과 생활에도 축복이 되니까요. 그래요. 예로부터 시편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하나였던 암브로스는 시편이야말로 교회의 음성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어거스틴도 시편은 모든 성경 가운데 기념비적이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도 시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작은 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역자 존 칼빈도 시편은 인간의 영혼의 각 부분을 해부한 것과 같다. 아이, 보통 말이 아니죠. 이래서가 아니라 시편은 참 저 개인에게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러한 성경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가운데 126가지의 심리학적인 체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26가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체험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영혼을 거스려가는 모든 감정, 모든 충동,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후커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다른 책에서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여 가져온 꽃이다. 도네라는 사람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에는 나를 비롯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견해 주고 있다. 허드라는 사람도 시편을 가리켜서 모든 시대를 위한 찬양의 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트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시편은 교회의 수천 가지 심정을 표현한 목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서 시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시편의 보편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편을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의 깊은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다고도 보고요. 시편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보다도 시편 가운데 그리스도가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지만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다고 말하지만 시편에서는 하늘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시편 전체를 통하여 두드러지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후에 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의 주제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편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지적할 수 없을진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시편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매기가 제시된 지식을 자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인 것이죠. 모든 시편이 경배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특히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생활하심, 죽음, 부활, 영광,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이 있잖아요. 왕 직분도 있고요.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16개의 메시아에 직접된 시편이 있는데,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150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 곧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시편은 온통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면 이러한 사실이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보다 제한된 의미에서는 시편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주제들은 모든 인간의 반역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함께 화목하기 전에는 이 땅 위에 축복이 없을 겁니다. 시편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은 성전의 예배에 맞는 노래들입니다. 그러나 시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편은 물론 우리에게 적용되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시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내용들을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편을 한층 더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이 자녀라고도 불리고 있지 않고요. 시편에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나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신약의 복된 소망들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편 2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본 시편에서 가리키는 것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며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찬양 나누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에는 이와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이렇게 다루고 있고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확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또 성경 해석학적 지식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에 보면 저주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또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율법 아래서 이 땅 위에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백성들이 전쟁의 때에 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와 반역을 억누르지 않고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에 대한 가혹한 저주와 정죄가 나오는 것이 시편인데, 그래서 이 시편을 보고 더러는 놀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 위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편이 필요합니다. 또 시편에는 적 그리스도가 세력을 얻게 될 시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건 아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기도해야 할지 말해주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또 다른 형태의 시편에는 회개의 시, 역사시, 순례자의 노래, 선교의 노래, 청교도적인 시, 이합체 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낼 것입니다. 시편은 아무렇게나 배열된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 넣어 흔들어서 아무렇게나 늘어놓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개의 시편 원리를 제시하고 그 뒤를 이어서 설명하는 몇 개의 시편이 나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8편이 하나의 실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순서를 따라 정리되어 있어요. 시편이 모세오경의 순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대한 그런 그 성격에 해당 부분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개요에서 앞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과 모세오경 사이에는 좀 상관성을 그러므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부분에서는 시편 1편에서처럼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 거죠.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회복이 나오고요. 2편에서는요,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3편은요, 배척당하는 온전한 사람이 나오고요. 시편 4편에서 우리 여인의 후손과 뱀 사이 일어나는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5편은 어떤가요? 원수들 가운데 있는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6편에서는요, 상한 발꿈치를 가지고 징계를 받고 있는 온전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편에서는 거짓 증인들 가운데 서 있는 온전한 사람을 보고요. 끝으로 8편에서는 머리를 상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편에서 15편에는 원수들과 적 그리스도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보게 되고, 16편에서 41편에서는 우리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시편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이자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은 우리에게 날개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말의 사용법까지 알려준다. 그래요. 시편은 여러분을 다른 종류의 새가 아니라 종달새로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과 비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성경의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신약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 219개 가운데 116개가 시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약에서 시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때 의심할 여지 없이 음악에 맞추어 불리었던 150개의 영적인 노래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오늘 좀 맛보기로 좀 다루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시편 1편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의 창세기라고 불리는 물질이나 우주가 아닌 사람을 다루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란 불경건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는 또한 불경건한 죄인들과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요. 또 그러한 분인 줄 알고 있고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화가들이 주님의 아픔, 그 다음에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묘사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묘사했더란 말이죠. 이사야가 주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그 뒤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이 짊어지신 것은 그 자신의 질고가 아니라 우리들의 질고였습니다. 그는 복된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이 그분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구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 나오고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의 영원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1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행실 가운데 소극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위치 또는 이곳에서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그는 악인들과 마귀며 죄인들과 함께하고 마침내 오만한 자들 속에도 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확실한 퇴보 그리고 타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꾀란 충고나 조언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는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어떤 결정하시는 근거로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유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겠다. 내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고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나의 견해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다루시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근거에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악한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악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